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본문은 디도서 2장 11절 이하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은혜로운 양육입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Are leaders born or made? 라는 이 질문은 리더십 연구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계의 결론은 리더십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시간 대학 리더십 연구팀에 의해 이것은 정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렇다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리더에게는 중요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배우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망, 소위 constant learning, 지속적인 배움의 열망이었습니다. 성공하는 리더에게는 배움의 호기심과 배움의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리더십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강의하는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디도라는 제자를 향한 일종의 리더십 코치의 가이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가 앞으로 크레테라는 섬에 세울 리더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로 양육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양육의 가장 중요한 모범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가르칩니다. 12절이 시작되면서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11절에서 매우 중요한 선언으로 이 양육의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그 양육은 단순한 교육적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양육, 곧 은혜로운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양육으로 번역된 히라보 원어의 단어는 파이듀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것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를 트레인한다, 잘 훈련한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양육될 수가 있다면 얼마나 멋진 리더십으로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한 은혜로운 양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자, 옆에 사람하고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자, 본문 11절은 이런 교훈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구원 사건에서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자주 묵상하고 암송하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십시다. 다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 본래 은혜라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God's favor,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도 혹은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구원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골로새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으실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언제부터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람이, 성장이,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복음의 최고의 변증가로 알려진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가르친 C.S. 루이스는 한번 그가 참석했던 종교학회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 보시면 자 이제 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인가를 함께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의 부활, 이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믿기에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사실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이 되는 특성은 성육신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그런 비슷한 말이 존재하고요. 또 죽음에서의 부활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 그것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인간의 어떤 행위, 율법을 지키는 윤례를 실천하는 것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C.S. 루이스의 교수의 말을 동의합니다. 한 번은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었는데 교회 회의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의장,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그때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기를 형제여, 법대로 한다면 그대나 나나 지금쯤 다 지옥에 가 있어야 마땅할 걸세. 법대로 한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 있어야 할 걸세.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지배를 받아 그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상실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유명한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의 본래의 제목이 Amazing Grace가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가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진정한 믿음의 내일을 향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은혜로운 양육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로운 양육,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째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요. 둘째는 분별이 있는 균형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양육. 자, 균형 있는 양육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버릴 것이 있고 붙잡을 것이 있는데 이것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버릴 것과 붙잡을 것의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양육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강한 성숙, 건강한 양육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자, 먼저 버릴 것 두 가지를 강조해요. 버릴 것 두 가지. 경건하지 않은 것, 이 경건하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답다라는 말을 영어로 말할 때 그것을 가들리 이렇게 말합니다. 가들리,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입니다. 가들리.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는 가들리라는 단어 앞에 UN을 붙여요. ungodly, ungodly.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일, 일체의 것, 이것이 다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 정욕, 그것은 문자 그대로 세상적 가치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욕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세속적 욕망,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 1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탄 마귀는 자 에덴 동산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욕망의 미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세 가지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악마의 미끼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자, 먹음직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 아니겠습니까? 보암직,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유혹의 정체를 가리켜서 오늘 우리 시대의 현대인들은 그것을 money, sex, power라고 말해왔습니다. 저 아담 이래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세 가지 미혹에 굴복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버릴 것에 이어 이제는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도 세 가지예요. 붙들고 살아야 할 세 가지. 신중함, 의로움, 그리고 경건함입니다. 신중함이란 자기 자신을 향한 절제를 뜻하는 단어이고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 바른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우린 그런데 우리로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향하게 하는 이런 탐심들을 우리가 버리고 자신을 향해, 이웃들을 향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추구할 때 우리의 양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양육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일까? 언가들게 한 것은 무엇일까? 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닮게 하는 것일까? 가들게 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결단,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성화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육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은혜로운 양육 무엇일까요? 이제 세 번째는 주의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마지막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죠. 무엇을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다. 자, 신앙인의 현실은 끊임없는 결단 속에 하루하루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뭐예요? 붙잡을 것은 붙잡고 사는 일상적 결단입니다. 그런 결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의 양육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살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힘보다는 세상의 힘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아주 작아 보이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단 말인가, 이런 자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닐지 모릅니다. 아직은 그의 힘이 그리고 그의 가치가 아주 작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복스러운 우리의 소망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 승리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혹시 옛날 번역 기억하시나요? 옛날 번역에는 자기 백성이라고 안 그러고 친백성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나는 그 번역이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신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신백성이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신백성 자 여기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죄 안 짓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극적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그랬어요. 본문에 열심히. 자 성경학자 존 스토트는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 젤로테스라는 단어를 원문의 단어가 번역될 때 이 단어는 소위 열광적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열광적으로. enthusiastic. 광신적은 아니에요. fanatic한. 광신은 아니지만 열광적인. 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살 때 오히려 거룩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선한 일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최고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네, 그 일을 열심히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즉각적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디에서 어떻게 전도하며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좀 갖추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준비돼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다고 말할 때 인간적 준비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준비는 그 기준이 매우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침례교회인데요. 이 땅에 처음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교회를 심은 선교사님으로 말콤 페닉, 한국 이름으로는 편위익 그랬어요. 말콤 페닉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1889년에 이 땅에 오셨어요. 1885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오거든요. 그리고 4년 지나서 그분도 한국 땅을 밟으셨어요. 자, 그때 이분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캐나다 사람이었습니다. 캐나다에. 토론토 근교에서 살던 사람이고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크리스천 뉴스에서 한국에 의료 선교사로 왔던 헤론이라는 선교사의 아내가 이 조선이라는 저 동쪽에 있는 극동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근데 막 이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분이 참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자기의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 같은 자격 없는 사람도 선교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 너는 자격이 없지.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너를 살리려고 너 대신 십자가에 죽은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소명을 받고 자기의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에 미리 가 있던 캐나다의 선교사 맥킨지라는 분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어떤 편지를 썼느냐 하면, 선교사님, 저는 신학 공부도 하지 못했고요. 저는 조선말도 모르고요. 외국어 공부도 하지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맥킨지 선교사가 그에게 준 답변은 아주 간단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자, 그때 이 페닉이라는 이분은 철물 도매업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철물 도매업. 근데 비즈니스를 그래도 잘했어요. 그래서 한 40여 명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분들을 데리고 함께 일하는 일종의 철물 도매업 창고 책임자였어요. 매니저였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소명이 들어온 이후에 그는 저녁 시간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기 일생을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어느 날 그 무렵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큰 바이블 컨퍼런스가 열렸대요. 성경 사경회가. 거기 가서 여러 강사들의 말씀을 듣다가 한 분, 인도에서 온 로버트 와일더 라는 이름을 가진 인도에서 온 형제의 간증을 듣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전달하려면 화려하고 아주 아름다운 물 주전자에 물을 담아 나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찌그러진 양철통에 물을 실어 날라도 그 물은 여전히 사막에서의 생명을 구하는 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격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페닉이라는 청년은, 그렇지, 내가 찌그러진 양철통에 불과하지. 그렇지만 이 양철통에 복음의 생수를 담아 저 사막으로, 조선이라는 사막으로 나도 나를 수가 있지. 그리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으로. 네. 선교기관도 없이,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이 그냥 몇몇 사람의 독지가의 후원만 받고 1889년 늦은 가을 한국 땅에 와서 이번엔 독특한 선교를 합니다. 한국인들과 같이 살아요. 집에서 한국인들과 같이 살고 한국 옷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같이 전도하고 한국인 제자를 양육하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 이제 막 시작된 한국교회, 어린 교회가 꿈꾸지도 못한 한국 저 북쪽에 있는 만주, 시베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닉 이 선교사를 통해서, 자, 국내외 저 바깥에 만주 시베리아까지 무려 250여 개의 교회가 개척돼요. 그래서 오늘날 침례교단의 시작입니다. 2,800여 개 교회를 소유하고 600명 이상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한국 침례교단의 시작. 별로 공부도 하지 못하고 철물 장사하던 찌그러진 양통 같은 페닉.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쓰일 준비만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양육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면 저를 쓰실 수가 있사오니 써주십시오. 이 준비만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찌그러진 양철통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 말씀 붙들고 버릴 거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우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우리 자격 없지만, 우리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원하시면 나를 찌그러진 양철통 같은 나도 쓰실 수가 있사오니 주님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에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